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제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과 그 베드로의 모습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쭉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가장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그 땅을 아주 평화롭게 편안하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인 일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에겐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더 편안하고 편안하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롯이 야고보를 이미 죽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제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단지 야고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단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잘못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헤롯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살 길을 찾거나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어 놓습니다. 아니,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먼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하여는 기도합니다. 내 삶의 축복, 내 가정의 축복,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반드시 넓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실수로 돌을 한번 차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걸어가다가 문틈을 한번 발끝으로 차보신 적 있습니까? 차기는 발끝이 찼는데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은 다 다르지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썩어가고 있는데 발이 나는 안 썩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온몸이 다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힘써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특징이 바로 간절함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까? 물론 간절함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지금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막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물이 없는 사람이 물을 찾는 마음,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물 하나에만 관심을 갖는 마음,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러면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힘, 명예, 재물, 권력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대신에 적당히 내가 가진 힘도 의지하고 적당히 내가 가진 능력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말고도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처럼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기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에 빠져서 간절함은 다 사라져버린 채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예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는 기도,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며칠 동안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전날 밤까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며칠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전날 밤에도 모여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하셔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정한 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옆에서 지키고 있고 도망갈 방법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편안하게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는 일 하나만 있어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 하나만 있어도 그 마음에 품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데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는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감정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갈 길만 찾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얕은 물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깊은 물은 아무리 겉에 바람이 불어도 그 깊은 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 바람이 불 때 마귀가 흔들어댈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다가왔을 때 더 그의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분명히 감옥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닐 때가 있습니다. 온갖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썩거리는 풍랑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누렸던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리고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를 인도해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느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천사가 띠를 띠라고 했을 때 그냥 띠를 띠었고요, 신을 신으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신을 신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겉옷을 입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한 것 말고는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갑도 병사도 쇠문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아무도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럼 분명히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는 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교회는, 왜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를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잠을 잘 때 군인이 두 명이 양쪽 옆에 딱 잠을 자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두 명은 감옥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양쪽 팔을 벽에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감옥을 빠져나온다고 해도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또 쇠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턴이 자꾸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가 안 온다고 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함께 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하늘이 너무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모여서 다 모여갖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올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도 하지 않고 믿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의 구원, 직장에서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밖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경우에 따라서 못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지 않은 마음대로 이 일은 되고 이 일은 되지 않고 판단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내 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얼마나 묶어두었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두고 병사들로 지키고 초소로 지키고 쇠문으로도 막아놓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베드로의 힘으로는 그 많은 문들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능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7만 5천명과 싸워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항상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